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남미 국가 쿠바가 14일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한국과 쿠바가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재 유엔 대표부의 외교 공관 교환 방식으로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쿠바는 한국이 수교한 193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 수교국이었던 쿠바와의 수교는 한국의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 및 기업 진출 지원 등 실질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양국의 교역 규모는 2022년 기준 2,100만 달러입니다. 한국 정부는 향후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 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 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14일 수상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함정 한 척을 격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텘레그램을 통해 군사정보국 소속 부대와 함께 크림반도 해안에서 러시아 군의 대형 상륙함 체사르 쿠니코프함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사르 쿠니코프함은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 당시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의 알룹카 인근 우크라이나 영해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정보국이 공개한 촬영 장소와 날짜가 불분명한 영상에는 여러 대의 수상 드론이 야간에 대항 선박에 접근하는 모습과 최소 1회의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선박은 이후 좌현 쪽으로 기울어진 채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정보국은 이 함정이 격침 당시 적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격이 있기 전 러시아 군이 사용하는 하역 시설에서 10일가량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사정보국은 지난 2일에도 산하 부대가 크림반도 서쪽 해상에서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미사일 탑재 함정 이바노베츠함을 격침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군의 주장에 대해 아직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31개 회원국 중 18개 나라가 방위비 증액 목표치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나토 수장이 14일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18개 동맹국들이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이라며 이는 또 다른 기록적인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나토 동맹국들이 총 3,800억 달러를 국방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나토 회원국 GDP 총액의 2%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진정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7월 각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최소 2%로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전체 군사비 지출이 또 다른 기록적 한 해를 맺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13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찬성 114표 대 반대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탄핵안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민법을 시행하지 않아 기록적인 숫자의 이주민들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건너 넘어오는 사태를 초래하는 한편 의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표결 뒤 마요르카스 장관은 연방 이민법을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미국 역사상 최악의 국경 재앙을 부채질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역사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정치게임을 위해 명예로운 공무원을 표적삼은 노골적이고 반헌법적 당파 행위를 좋게 보지 않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 14대와 함정들이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4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날 오후 1시경부터 타이완 북부와 남서부 해상에서 작전 중인 젠-16 전투기와 드론 등 총 14대의 중국군 항공기를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9대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북쪽과 남서쪽으로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의 이번 활동이 합동 전투 순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감시하면서 적절한 병력을 동원해 대응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타이완 국방부는 별도 보도자료에서 13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중국군 항공기 넉 대와 함정 4척이 타이완섬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목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순항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지속적인 첨단 무기 개발 노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부, 함북 청진과 선봉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오후까지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눈은 3에서 많게는 15cm 이상 예고가 되어 있는데 강원도와 함남 지역의 양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사이입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1에서 3.5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벌써 다섯 번째 순항미사일 발사로 비슷한 방식의 도발을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4일 군은 오전 9시께 강원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미상의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으며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당국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점이 지상, 수중, 해상 중 어디인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재원을 먼저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의식해 기만전술 차원의 보도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군당국은 북한이 미사일로 일정한 목표물을 타격했는지 공중 폭발 방식의 시험을 진행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순항미사일은 팔자나 타원 궤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비행이 가능한데 이번 미사일은 팔자형 궤도를 그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 들어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 3-31 여러 발을 발사했고 28일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 3-31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엔 서해상으로 기존의 화살 2형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지난 2일엔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시험과 신형 반항공, 즉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한국군소식통은 북한이 올해 들어 5번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에 대해 미사일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타격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추정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미뤄 이번 순항미사일은 그동안 쏜 것보다 더 멀리, 더 정확하게 표적을 명중하는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산에서 멀지 않은 함경북도 길축은 앞바다인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타격 목표로 자주 쓰는 표적섬인 무인도 알섬이 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북한이 단순한 무기시험을 넘어 우크라이나와 대규모 물량전 양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염두에 두고 순항미사일 발사를 연이어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보면은 뭐 순항미사일의 개발을 또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데 향후 이제 러시아의 군사 지원이 될 무기체계들의 완성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이후 북한이 이딴 순항미사일 발사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이른바 회색지대 도발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교전관계로 전환한 상태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고 군사적 피로감은 끌어올리지만 그러나 명백한 북한의 개척사회가 발생하지는 않는 형태의 도발을 하고 있다. 군사적 긴장과 피로감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라는 국론 분열,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형태의 군사적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순항미사일은 원거리 표적의 대량 파괴를 위한 탄도미사일에 비해 느리고 폭발력이 떨어지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고도에서 장시간 비행하면서 요격을 회피 기동하며 근거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게 외교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두둔하며 미국에게 책임을 전가한 주북 러시아 대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지난 30년간 유엔 안보리 결의 미준수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잠재적인 7차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해왔으며 정치적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평가는 지난해 북한의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김정은의 발언을 포함한 북한의 공개적 언급과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0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고 북한이 점점 더 위험해진다면 북한 지도부가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핵실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핵실험 시 책임이 미국과 그 동맹국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17년 이후 처음이 될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심각한 긴장 격화를 의미하며 영내 및 국제 안정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적 핵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동맹과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한국을 비롯해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행동에 대응해 적절하게 군사태세를 조정할 준비도 돼 있다면서 역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와 억제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제재 대상인 김숙일 북한 노동당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러시아를 방문한 데 대해서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 관련 질문에서 우리가 제재를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숙일 책임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이 러시아 집권당의 초청에 따라 12일 러시아로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언론은 김 책임비서가 13일 겟나디 주가노프 러시아 연방 공산당 당수와 회담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책임비서는 군의 총정치국장이었던 지난 2020년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입니다. 다만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러시아의 입국 거부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국무부 밀러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잦은 대북 제재 위반이 유엔 안보리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는 추가 질문에도 항상 모든 제재를 적절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지속적인 첨단 무기 개발 노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 우리는 첨단 무기 시스템과 역량을 개발하고 진전시키려는 김정은의 지속적인 노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take the continued efforts by Kim Jong-un to advance and develop sophisticated weapon systems and capabilities.
커비 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 위협을 두둔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책임을 전가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한국과의 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밝힌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자원과 역량을 추가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의 양자관계 그리고 한국, 일본과의 삼국관계를 심화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반 젤로홉체프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장은 11일 러시아 국영 리아노 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김 위원장의 전쟁 준비 등 대남 위협 발언에 대해 한반도에서 직접적인 군사 충돌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의 경고는 미국과 그 동맹들이 북한을 겨냥하고 연합훈련을 벌이는 등 위험한 군사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역내 정세 악화의 원인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최근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로 동결된 북한 자금 일부를 해제하고 북한이 자국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는 북러 국방협력 심화를 거론하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 can't confirm those reports that they've actually made thos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ertainly wouldn't be able to speculate about.
커비 조정관은 그들이 실제로 금융 거래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추측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 지속적이고 급성장하는 국방 관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6일 익명의 미국 동맹국의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 자국의 금융기관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3천만 달러 중 900만 달러가량을 인출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유령 회사가 최근 친러시아 자치공화국인 남오세티아의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면서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는 무기 지원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국제 금융망 접근이 차단됐으며 이에 따라 다른 국가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운용할 수 없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핵협의 그룹 NCG 운영이 두 나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국방부 주도로 전환됩니다. 양국 국방부는 오는 6월 핵협의 그룹 3차 회의에서 핵무기 운용 계획 작성 등 증강된 확장 억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미안 핵협의 그룹 회의가 양국 국방부 주도로 운영됩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NCG 공동대표인 비핀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수석 부차관보와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지난 12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프레임워크 문서는 NCG가 지향하는 세부적인 목표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문서엔 NCG를 미한 양국의 NSC에서 국방부 주도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NCG 설립 배경과 구성, 참여, 기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CG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 결과물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양국 공동의 핵과 전략 기획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미한 양자간 협의체입니다. 과거의 확장 억제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이 핵 보복을 해주는 방식이었지만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미한이 정보 공유와 기획, 실행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확장 억제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와 같은 해 12월 미국에서 열린 2차 회의는 미국 측 수석대표로 컷 캠벨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한국 측 수석대표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6월 3차 회의는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인 나랑 수석부차관보와 조창래 정책실장이 대표로 나섭니다. 3차 회의에선 핵무기 운용 계획 작성 등을 통해 증강된 확장 억제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3차 회의에서 프레임워크 문서가 정한 NCG 목표에 맞게 확장 억제의 구체적 이행 방안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2차 회의라고 하는 것은 백지 위에 이제 NCG를 합의를 했지만 NCG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목표는 무엇이고 한미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면 3차 회의부터는 그려진 그 그림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그걸 행동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방부 주도로 운영되기 시작하는 3차 회의 이후엔 제도화된 NCG를 얼마나 차질 없이 관리하고 운영해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한 동맹에도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불가역적인 확장 억제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NCG 운영이 양국 NSC를 거쳐 국방부의 손으로 넘어간 것은 제도화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미 대선 결과로 흔들릴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입장도 그렇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 입장도 그렇고 NCG가 건드려지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제도화되고 된 협의를 건드리는 것은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기존의 제도화를 지속성 있게 유지할 것이냐 그런 고민도 일정 수준 반영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미한 양국은 이와 함께 올해 중반까지 핵 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6월께 확장 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엔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 시 협의 절차와 체계, 그리고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오는 8월 예정인 을지 프리덤 실드 미한 연합훈련은 핵작전 시나리오가 반영돼 실시됩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표현을 가이드라인으로 썼긴 했는데 핵 전략 기획 운영에 대해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이거잖아요. 작년 4월 워싱턴 선언 전부터 이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것을 어쨌든 올 상반기까지는 작전 수준까지 올린 공동 기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고 이제 하반기에 훈련까지 가겠다라는 거죠.
미한은 지난해 12월 2차 NCG 회의 때 올해 8월 UFS 연합훈련 때부터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미한의 대북 확장 억제가 양국 연합훈련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구체화하면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너무나 높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한미 양국이 다시 핵을 활용한 전쟁 억제라는 프레임을 다시 한번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은 이런 것이 한미 양국의 선제 타격 혹은 핵 공격의 그런 음모다라고 비난을 할 것이고 그리고 되려 자신들의 핵무장을 강화하려는 논거로 삼아가면서 비난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한 NCG가 향후 일본과 호주 등을 비롯한 미국의 다른 동맹국까지 망라한 협의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미한 NCG의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간 3국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이 미한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댄설 리번 의원이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13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결의안은 지난 8일 발의돼 외교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회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의원과 외교위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베놀런 의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해 한국과 일본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양자 정상회담을 재개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차례 만났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기업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 문제를 포함해 오랜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일본과 한국 정부는 2019년 이후 경색됐던 경제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이 미한일 3국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새 동맹국은 2022년 군사훈련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이 가하는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 역량을 향상했고 3국이 다개년 3자 군사훈련 일정을 확대 발전시켜 지난해 10월 첫 3국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또 새 동맹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중점을 둔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2022년 합의를 가동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빗에서 3국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단연간의 3자 훈련 정례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는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미 의회에서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별도의 결의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의안은 양국 관계 회복에 앞장선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일 관계 강화는 미국을 포함한 3국 협력에 있어 더 원대한 야망을 품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 경제, 안보, 정보 영역 전반에 걸친 한일 협력과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태평양 지역과 더 광범위하게는 세계 질서에 대한 안정적 영향력으로서 미한일 3국 간 전략적 공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가치 공유는 미한일 간 지속적인 유대의 기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기시다 총리의 미국 공식 방문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4월 미국을 공식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만찬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등 28명의 상원 의원은 지난 6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초청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남포에서 새로운 유류 저장 탱크 2개를 건설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공식 유류 반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유류 저장 시설을 확충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남포의 유류 시설 밀집 지역에서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플래닛랩스가 최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에는 유류 탱크 지대 남쪽 한 지점에 굴착 작업 흔적 2개가 보입니다. 굴착 작업은 원형 형태로 이루어졌고 위성 사진에는 2개의 동그란 점이 표시됩니다. 각 점의 지름은 약 25m. 주변에 수십 개의 원형 유류 탱크가 자리한 점으로 볼 때 이곳에도 조만간 지름 25m 크기의 유류 탱크가 올라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지름 18m짜리 유류 탱크 2개를 가운데에 두고 남쪽과 북쪽 공터에 각각 2개씩의 원형 부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3년 넘게 방치됐던 이들 4개 부지 중에 이번에 남쪽 2개 원형 부지에서 굴착 작업 흔적이 포착된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일대에 유류 탱크 여러 개가 들어섰습니다. 지난 2022년 초엔 지름 23m, 높이 10m 안팎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탱크가 완공됐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엔 지름 30m의 탱크가 발견됐으며 2023년 5월엔 바로 옆 부지에 지름 12에서 15m의 탱크 2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3년 10월엔 북부 지대에 유류 탱크 3개가 들어선 모습이 위성사진에 찍혔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이 일대의 유류 저장 시설을 꾸준히 확충하면서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 탱크는 현재 34개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새로운 탱크 2개가 완공될 경우 이 일대의 탱크 수는 36개가 될 전망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은 유조선 저반 시설도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달 2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기존 부두 4개 옆에 새로운 부두를 조성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부두는 바다 쪽으로 약 265m 뻗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지난 2021년 부두 3개가 자리한 이곳에 약 300m 길이의 네 번째 부두가 건설됐다고 전한 바 있는데 2년여 만에 부두 1개가 추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5개의 부두가 자리하게 될 이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는 또 다른 선박 접안 시설이 있습니다. 또 동쪽 900m 지점에는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 접안할 수 있는 선박은 한 척에서 세 척, 최대 20여 척의 선박이 동시에 유류를 하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유류 탱크와 유조선 접안 시설을 확충하는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막혀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렵게 된 북한이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앞서 비오이는 중국 해관청서 자료를 토대로 중국이 북한에 정식으로 수출하는 유류가 대부분 비연료 제품인 윤활유와 아스팔트며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연료용 유류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에 유입되는 연료용 유류가 없는데도 유류 탱크와 하역 부두의 수는 계속 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휘발유 등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밀반입된 유류에 대한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공해상 등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를 불법으로 공급받아 남포로 운반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실제로 이 일대에서 유류를 운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조선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뷰이는 최근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해 2023년 한 해 동안 남포의 유류 항구를 드나든 유조선이 51척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남포에서 포착된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 양을 선박에 따라 만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해 매년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를 집계하고 있는데 유조선 51척의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확보한 정제유는 최소 51만에서 최대 153만 배럴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등 적국들의 러시아 지원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된 국가안보 관련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절충하지 못한 국경 보안 관련 내용은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13일 국가안보 관련 추가 예산안을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953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에 600억 600만 달러, 이스라엘에 141억 달러, 인도태평양 동맹국 지원 및 중국 억지에 48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에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북한 등 적국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전략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전략에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이란, 중국, 북한의 지원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적국들의 이런 지원이 미국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이 절충하지 못한 국경 보안 관련 내용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남북 국경 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예산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안을 반대해왔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날 법안 통과 후 성명을 내고 오늘 우리는 가장 역사적이고 중대한 법안 중 하나가 상원을 통과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상원은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성명을 통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 초당적인 추가 합의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리더십과 전 세계 나라들과의 동맹 및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며 주변국의 영토를 정복하거나 분할하려는 독재자들에 우리가 맞서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상원에서 가결된 법안은 하원도 통과해야 합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국경을 넘어오는 이주자들을 더욱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존슨 의장은 법안 상원 통과 후 발표한 성명에서 상원으로부터 국경 정책 변경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하원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독자적인 의지를 가지고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10년을 맞아 유럽연합과 체코, 캐나다가 북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13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이날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의 성과와 과제 등을 묻는 BOA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2014년 COI의 조사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건설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를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많은 도전이 있지만 이유는 이것이 잇친 위기가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EU가 주도하는 결의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면서 북한의 유엔 제도, 특히 특별 보고관과의 의미 있는 관여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이유는 북한의 만연한 면책 문화와 인권 침해 및 학대에 대한 책임 규명의 규제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유엔 및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2013년 3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COI는 약 1년 동안의 조사를 토대로 이듬해 2월 17일 북한 인권 문제의 주요 쟁점과 권고사항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일부 인권 침해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자들, 이를 승인하고 반관한 자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가 국정사재판소에 북한 상황을 회부하거나 유엔이 임시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체코 정부는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자국의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13일 BOA에 체코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COI 설립을 지원했다며 COI의 최종 보고서는 북한 인권 침해의 전 범위를 상세히 다루고 분석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체코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인권 최고 대표,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 참여하고 공동 성명 발표에도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이한 이 순간에도 여전히 북한의 인권 상황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OI 보고서의 직접적인 산물인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포함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COI 보고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는 북한 상황을 다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도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 부는 이날 VOA에 캐나다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이 임무를 부여한 독립적인 조사들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유엔 결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을 정기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북한 관련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5일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의 보편적 정리 검토에 출석해 북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캐나다 글로벌부는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을 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모든 관련 파트너와 협력하고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일본과 태평양 도서국 장관들이 급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지 수도 수바에서 12일 열린 제10회 태평양섬 정상회의를 위한 장관급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회의 뒤 공개한 의장 요약문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각국 장관들이 영내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가 급증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장관들은 앞선 제9회 태평양섬 정상회의 지도자 선언에 명시된 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종류의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북한이 이 같은 목표를 향해 구체적 행동들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장관들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국가들로부터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선박간 환적과 같은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에 대한 대처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집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장관들은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 등 인도주의 우려에 대한 대응에 지속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의장 요약문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장관급 회의는 올 7월 도쿄에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미크로네시아 연방, 피지 등 태평양 도서국 포럼 18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돼 제10회 태평양섬 정상회의에 앞서 열렸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태평양을 공유하고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하고 오랜 파트너인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1997년부터 3년마다 태평양섬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 포탄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사거리 확대보다는 타격 정밀도 향상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한반도 군사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2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240mm 방사포 포탄에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포탄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 수도권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일반적인 240mm 다연장 로켓포, 방사포의 타격 범위는 약 0.5km 정도로 포탄이 목표물에서 500m 이내에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GPS, 위치정보 시스템 기능을 갖췄다면 포탄이 떨어지는 범위가 50에서 100m까지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면 10에서 50m 안에 포탄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so it doesn't really improve the range at all, but it improves its accuracy. So what it does, the
베넷 선임 연구원은 예를 들어 북한이 한국 국회의사당을 목표로 GPS 기능이 없는 기존 240mm 방사포탄을 발사한다면 국회의사당은커녕 여의도도 명중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GPS 시스템을 활용하면 많은 방사포탄이 국회의사당을 맞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they will be able to hit some targets very accurately, you know, if they were going to fire, for example, at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국방과학원이 조종 방사포탄과 탄도 조종 체계를 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발사 사진에 따르면 신형 240mm 방사포탄은 유도 기능이 없는 기존 방사포탄과 달리 조종 날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형 240mm 방사포탄이 실제로 GPS 기능까지 갖췄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실제로 GPS 기능을 장착하고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 타격 정밀도가 크게 개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는 122, 240, 300, 600mm 등이 있으며 300mm 이상 대구경 방사포는 이미 유도화를 실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흔히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마다 거론되는 북한 장사정포는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두 종류입니다. 240mm 방사포는 240mm 로켓 발사관이 12개 또는 22개 등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최대 사거리는 65에서 7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8월 미한 연합훈련을 앞두고 대구경 조종 방사포탄 생산 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122, 240mm 방사포탄에 대해 현대전 준비에서 중대한 변화이자 최대의 격파 효율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240mm 방사포탄 유도화를 위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셉 버뮤데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12일 BOAY 전화통화에서 사거리는 유도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도 정확도는 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방사포는 일반적으로 정밀 무기라기보다는 광역 공격 무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ccuracy can be dramatically improved. However,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multiple rocket launches are typically area attack weapons.
버뮤데즈 연구원은 또한 정밀도 향상으로 인해 폭격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수의 포탄으로 더 많은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목표물을 타격해 무력화시키는데 100발의 포탄이 필요했다면 새로운 유도 시스템을 갖출 경우 50발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목표물에 나머지 50발을 발사할 수 있게 돼 공격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240mm 방사포탄에 유도 기능을 탑재하는데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북한 무기 거래에 정통한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12일 BOAY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유도 기능이 있는 240mm 방사포탄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며 240mm 방사포 시스템에 GPS를 사용한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뤄보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입수했을 가능성도 확실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는 이미 유도화를 실현한 600mm 방사포에 적용된 유도 기술을 240mm 방사포에 적용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is is brand new. If they're using GPS for a 240mm rocket system, you know, there's a couple of ways that they could have gotten that. They could have gotten that from the Russians.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미사일 등 무기 체계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제한된 재정 능력을 고려하면 자체적으로 이런 능력을 개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에 상당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 북한이 유도 기능을 갖춘 240mm 방사포를 개발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며 하지만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Well, North Korea has been claiming a huge number of advances recently. Given North Korea's limited financial ability.
베넷 선임 연구원은 방사포탄이 유도 기능을 갖추도록 성능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돈이 든다면서 북한은 다른 많은 일에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쓸 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탄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at's my guess is the most of the rockets don't because it's just too expensive. They don't have the money to spend on this given that they're spending it on so many others.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한 위협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강화된 군사 역량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런 업그레이드된 방사포탄을 구입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장에서 실제로 군사 역량이 향상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800, 9985, 980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많은 지역으로 오후까지 비나 눈 내립니다. 강원도는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강원도와 함남 지방의 비는 30mm, 눈은 15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사이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상 상황과 기온 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평안남도는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와 안주 지역은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종일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0도, 낮 최고 5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는 4도입니다. 황해남북도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고 해주와 용현, 사리원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바람이 많이 붑니다. 용현은 특히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영상 4도, 낮 최고는 5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5도입니다. 자강도, 희천은 종일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고 중강과 강계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바람은 잔잔합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는 2도, 강계는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1도입니다. 강원도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많은 곳은 15cm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영하 2도, 낮 최고 3도. 평강 아침 최저 영상 2도, 낮 최고 3도입니다. 함경남북도 함남 지역과 함북 김책은 종일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고 함북의 청진과 선봉은 맑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3도, 청진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4도입니다. 양강도 흐리고 눈 내리다가 해산과 삼지연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3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 최고 영하 7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거나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3.5m. 서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3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남미 국가 쿠바가 14일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한국과 쿠바가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재 유엔 대표부의 외교 공관 교환 방식으로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쿠바는 한국이 수교한 193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 수국유기였던 쿠바와의 수교는 한국의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 및 기업 진출 지원 등 실질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양국의 교역 규모는 2022년 기준 2,100만 달러입니다. 한국 정부는 향후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 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 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14일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번 이집트 방문은 지난해 양국이 상대국 주재 대사를 임명하는 등 관계 개선에 나선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13일 아랍에미리트 연합 방문 중 연설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중단되도록 국제사회가 좀 더 일관되고 효과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로 예정된 압텔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공세를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LCC 대통령과 경제, 무역, 관광, 에너지, 국방 등 양국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이후 미국과 카타르 등과 함께 양측 간 인질 석방 등과 연계한 일시 휴전 협상 등을 중재해왔습니다. 올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31개 회원국 중 18개 나라가 방위비 증액 목표치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나토 수장이 14일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18개 동맹국들이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이라며 이는 또 다른 기록적인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올해 나토 동맹국들이 총 3,800억 달러를 국방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나토 회원국 GDP 총액의 2%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진정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7월 각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최소 2%로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전체 군사비 지출이 또 다른 기록적 한 해를 맺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독일 정부는 이날 1990년대 초 이후 처음으로 GDP의 2%를 방위비에 지출한다는 나토 동맹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14일 수상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함정 한 척을 격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군사정보국 소속 부대와 함께 크림반도 해안에서 러시아 군의 대형 상륙함 체사르 쿠니코프함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사르 쿠니코프함은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 당시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의 알루카 인근 우크라이나 영해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정보국이 공개한 촬영 장소와 날짜가 불분명한 영상에는 여러 대의 수상 드론이 야간에 대형 선박에 접근하는 모습과 최소 1회의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선박은 이후 좌현 쪽으로 기울어진 채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정보국은 이 함정이 격침 당시 적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격이 있기 전 러시아 군이 사용하는 하역 시설에서 10일가량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 군사정보국은 지난 2일에도 산하부대가 크림반도 서쪽 해상에서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미사일 탑재 함정 이바노베츠함을 격침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군의 주장에 대해 아직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 14대와 함정들이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4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날 오후 1시경부터 타이완 북부와 남서부 해상에서 작전 중인 젠-16 전투기와 드론 등 총 14대의 중국 군 항공기를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9대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북쪽과 남서쪽으로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의 이번 활동이 합동 전투 순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감시하면서 적절한 병력을 동원해 대응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